4월 19일 2020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남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옵고 아버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거시고 받아주시는 분으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의 교회 원속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주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예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불러 Thank you.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한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사랑의 식구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넓고 짧네요. 우리 한 번 더 합독해서 낭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 주간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속도 모르고 날씨는 왜 이렇게 속절없이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저것만 좋으면 답니까? 너무 날씨가 푸르고 한참 참 좋습니다. 속히 이 아름다운 날씨, 자연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진 몇 장을 보면서 시작할 테인데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특이한 사진이지요. 좀 더 가까이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의 시리아 중에서도 시리아 좀 북쪽에 있는 알레포라고 하는, 혹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그 IS 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그것 때문에 공격받고 공격당하고 하던 그 알레포 지역에서 서북쪽으로 45km 정도 된 지역에 보면은 칼라트세만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은 정말 어려운데요. 괴렘의 위치 히사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저걸 흔히 이야기할 때 버섯밤이라고 부릅니다. 저게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바위인데 저 바위의 성격 뭐라 그럴까 재질은 응회암이랍니다. 응회암. 너무 오래간만에 듣죠. 응회암이라고 하는 이 바위, 그런 성질로 되어 있는 바위인데 저게 그대로 자연 그대로 형성되어진 아주 특이하게 생긴 바위인데 버섯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에 저 밑에 저렇게 굴을 파가지고 아까 보았던 저 꼭대기에 수도원 비슷하게 개수도원 비슷하게 지어져 있는데요. 이 바위 꼭대기에 수도자들이 올라가서 하루에 두 번만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전도를 위해서 또 한 번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만 내려왔다고 하는데 여기 올라가서 20년, 30년씩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냈던 분들을 주상성자 이렇게 교회에서는 부릅니다. 주상성자, 주자는 기둥주자라는 말이고 상자라는 말은 위에 상자라는 말이죠. 바위 위에서 수도했던 주상수도자 혹은 주상성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처음 했던 분은 약 5세기경에 시몬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걸 시리아식으로 발음하면 시메온이 됩니다. 이 지역이 보면 이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 여기에서 서북쪽에 한 45km 정도 되는 이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몇 프로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들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소망, 열정, 그리고 역량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고, 넓은 측면에서 보면 저게 기도원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과 함께 주상성자, 주상수도 찾는 아주 특별한 어떤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 전통 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금욕, 그리고 기도, 그리고 묵상, 그리고 기도와 묵상 가운데 얻었던 깨달음을 기도문의 형태, 그리고 내려와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기록하도록 했는데요. 이 기록들은 대체로 시리아어 혹은 라틴어로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많은 부분들은 지금 독일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은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교라든지 동양 전통에서도 보면 금식 혹은 단식하고 금욕하면서 어떤 도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전통이 어느 종교에서나 다양하게 많이 있기는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도 닦는 것, 도사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를 닦는 것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수도한다 혹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극단적인 자기 수도와 금욕을 통해서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도를 닦는 것과 금욕도 하고 엄청난 자기 수련을 하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하고 또 신앙에 수련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금욕으로 자기를 비워서 도를 얻는다. 다시 말하면 금욕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 1번이겠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1번은 뭐냐? 진리로 채우는겁니다. 나를 비워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채워져서 내가 버려지고 내가 비워지는 것이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무언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기독교 금식의 본래적 뜻입니다. 내 재산을 다 버려서 욕심을 버려서 고상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3층천에 도달했다 혹은 천국에 왔다 갔다 혹은 9층천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엄청난 자기 수련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기도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 그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내려와서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마음이 고달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3층천이든 9층천이든 그런 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금욕과 수련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 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론을 성급하게 먼저 말씀드린다면 성령이 오셔서 내 자아를 비워주시고 비워진 그 자리에 진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고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자랑스럽고 대견하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수도자들은 어떤 위대한 경지에 이르렀고 신령한 어떤 깊은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비워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비워졌기 때문에 비워진 그 자리가 비워서 비워진 것이 아니라 채워져서 비워졌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부가 아닌 거죠. 제정신 차리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나 수련 혹은 수도 이런 것은 엄청난 공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 말할 때 산상수훈에서는 청결해진다.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과 같은 말이 성경에서 어떤 말일까요? 심장입니다. 사람의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얼굴이다. 어떤 분들은 뭐 날씬한 몸매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어디입니까? 심장이겠지요. 심장이라는 말은 단순한 신체 기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중단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심장은 곧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숨을 쉬고 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심장만 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사람답다. 참 의미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일 뿐 아니라 인격이고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마음은 심장이고 생명이고 인격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은 마음을 잘못 지키면 생명이 떠난다. 그 말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중단되는 것처럼 마음이 잘못되면 죽는다. 그 말이지요. 예리에서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죽게 하려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복수를 내가 뿌리다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두뇌를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심장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꼭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다. 마음이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인격이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좀 불쾌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17장 구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 누가 내 일을 알리오마는 마음은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것인데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청결하게 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이들 저 때에 죽었다는 말은 인격이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라고 하는 겁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기는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깨끗함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청소를 깨끗하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대청소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당에 있는 이 의자, 그 다음 피아노, 강대상 말 것 없이 모조리 싹 다 치워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모조리 다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는 것. 이게 청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이 교회당이 지어지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 의자를 사기 위해서 아틀란타까지 가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의자를 사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자가 좀 좋긴 하지만은 아마 처음 사왔을 때 이 의자에서 산뜻한 냄새, 깨끗하고 먼지 냄새 하나도 안 났을 거라고. 처음에 이 의자가 들어오고 피아노가 들어오고 음향기기가 들어오고 또 강대상이 들어오고 기타 모든 집기가 다 들어오고 처음 이 전구를 갈아 처음 전구를 키웠을 때 모든 것이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산뜻했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 상태의 깨끗하고 상쾌한 상태, 본래적 상태, 이때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우리의 청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다 치워서 없애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의 상태, 깨끗한 상태, 그 상태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백휴을 하기도 하고 먼지털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걸레도 닦기도 합니다. 피아노 음이 좀 잘 맞지 않으면 또 조율사를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서라도 조율을 합니다. 왜? 처음에 피아노의 본래적 상태, 처음에 깨끗한 상태, 처음에 기능이 조화된 상태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 뜻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 세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청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결은 마음의 본래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조주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심장이 깨끗해지는 것,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인격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 상태로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말이고 청결이라는 말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불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래의 마음의 상태, 본래 인격적 상태,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적 상태에서 뭔가 미끄러지고 어긋나고 잘못되는 것, 이게 바로 불결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의 반대말은 더러운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 그것과 함께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늘 찾아오려고 하는 교만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뻐기고 거들먹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있지도 않는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우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하위자가 상급자에게 불순종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우기는 것, 예를 들면 하극상 같은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교만의 본래적 뜻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기는 것.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딴 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에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문에는 보면 하나님과 만몬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몬을 재물로 그렇게 바꿔 말했는데 아주 좋은 번역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재물을 욕심내는 재물의 모든 것을 걸게 하는 그런 악한 영 이걸 부를 때 만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곳에서는 재물의 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신을 만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경마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만몬을 섬기는 것, 그것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만몬으로 대변되어지게 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걸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두 마음이 바로 더러운 마음이다. 그리고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면 너무 좀 부담스럽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고 이것이 원래 제자리에서 벗어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욕망의 사람, 욕망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성물과 탕물이 한 곳에서 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하나님만 섬기고 싶지요. 소유에 불타는 욕망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사막으로 가보기도 하고 아까 본 것처럼 때로는 기둥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신산 유곡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같은 속세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그냥 종결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끝장내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쓸쓸한 백성이 되겠죠. 이제 바울에게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좀 긴 말씀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으며 사람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지요 라고 하시면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훌륭해서 그렇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상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압니다. 원래 믿으시다 이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한결 같아서 믿을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뭐 안 계셔서 대단한 분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자기에게서 아이가 나올 것이라는 이 나이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자기에게서 다시 잉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픽 하고 웃었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웃었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약속하신 일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의 내용이 믿을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신 분이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그 말의 내용을 믿을 수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신실하시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을 이루실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말들을 다 조목조목 착한 학생처럼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참으로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무작정 믿지요.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 안에 무슨 쓴 뭘 탔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주는 무조건 믿고 받아 먹습니다. 왜 그러냐? 내 엄마고 내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훌륭한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세계 속으로 당신의 은혜 속으로 당신의 믿음의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바로 참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과정이 있겠지요. 이 과정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러분 사람은 뭘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더라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 작정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조금 더 긴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에 보면 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모든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 인격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 심장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결케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내가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부어주셨어.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의 행위에 너희들의 노력에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새 영을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할 것이다. 성결하게 할 것이다. 청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으로라는 말은 너희 마음으로, 너희 인격으로, 너희 심장으로 라고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지식, 체계나 자기의 의를 갈고 깎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바로 그것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장치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예수의 영이 이것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자기의 의가 섞이지 않고 다른 지식체계가 섞이지 않고 다른 어떤 정보가 섞이지 않은 채 오직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영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고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11시 예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시간 7일 365일이 동일하게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다른 이웃들과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동일한 은총을 입은 형제들에 대해서 동지의식 혹은 친구의식 혹은 동감이 생기게 되겠지. 이런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질을 공유하고 같은 기대감을 공유하고 있으면 서로에게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그러워지게 되겠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동감하게 되거나 너그러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친구, 내 학교 다닐 때 내 동창, 그런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친구에 대해서는 고향 친구건 학교 친구건 돕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겁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그 친구가 기뻐지게 되는 것을, 그 친구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할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그런 새로워진 인격과 새로워진 심장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제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와 나는 형제가 되고 그와 나는 이웃이 되고 그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가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18절 말씀처럼 마음문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전에는 두 마음이고 마음이 불결해서 마음문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나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자동적으로 오르메리컬리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끔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제가 그렇게 썩 깔끔한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가다 보면 저희 집 식구와 딸들이 아빠는 앞이 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을 잘 안 닦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보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잘 못 느끼는데 한 번씩 가다가 안경을 깨끗하게 닦으면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잘 나타나 모든 것들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나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게 되죠. 그 다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보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내 마음, 심장, 인격이 제자리를 찾아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성도들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뿐 아니라 그 삶을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내 인격과 마음과 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되고 내 몸이 거룩하게 되었으니 내 삶도 내 방향도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유기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격식과 예식으로서의 예배, 또 하나의 예배는 그 예배가 확장되어서 우리의 전 삶이 예배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으로서의 아름다운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부단히 개선하며 부단히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더러운 채 불결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출하셔서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심장과 인격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과 자신을 보게 되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이 은총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소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진리를 바라보고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0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여
또 한 주간 여러분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